가지씩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에게 유일한 힘이자 엔돌핀이 되고 있는 7살 올리브. 미인대회에 나가기 위해 여정을 떠나지만 자신이 아빠가 싫어하는 패자가 될까봐 불안하기만 한데요. 할아버지는 그런 올리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넌 마음도 외모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진짜 패자는 질까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야. 올리브, 넌 지금 시도하고 있잖아.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2006년에 개봉한 밸러리 페리스 감독과 조너선 데이턴 감독의 리틀 미스 선샤인입니다. 한국에서는 미스 리틀 선샤인이라는 이름으로 개봉했는데요. 리틀 미스 선샤인은 어린이 미인대회 이름입니다. 7살 딸 올리브가 미인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작은 버스를 타고 가족들의 여행길에 오르는 이야기를 담은 로드무비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볼 때 이 가족은 뭐 하나 성공한 거라고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가족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었다고 하죠. 그레그 키니어, 스티브 카렐, 토니 콜렛, 폴 데이노, 에비게일 브레즐린, 앨런 아킨 주연의 영화 리틀 미스 선샤인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대학 강사인 후버 가족의 가장 리차드는 9단계 이론을 팔려고 엄청나게 시도하고 있지만 별로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이런 남편을 경멸하는 엄마 쉐릴은 2주째 닭날개 튀김을 저녁으로 내놓고 있어서 할아버지의 화를 사고 있는데요. 헤로인 복용으로 최근에 양로원에서 쫓겨난 할아버지는 15살 손자에게 많은 여자들을 만나는 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전투 조종사가 될 때까지 가족과 말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아들 드웨인은 9달째 자신의 의사를 노트에 적어서 전달하는데요. 이런 집안에 합류하게 된 외삼촌 프랭크는 동성애 애인한테 차인 후 자살을 기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스스로 문학가 프로스트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죠. 끝으로 7살짜리 막내딸 올리브는 또래 아이보다 통통한 몸매지만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미스 아메리카 미인대회를 보고는 미인대회에 매료됩니다. 그리고 미인대회에 나가고 싶어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올리브에게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리는 쟁쟁한 어린이 미인대회인 리틀 미스 선샤인 대회 출전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딸의 소원을 위해 온 가족이 낡은 미니 고물버스를 타고 1박 2일 동안 여행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좁은 버스 안에서 후버 가족의 갈등은 점점 더 커져만 가는데 할아버지와 올리브가 열심히 준비한 리틀 미스 선샤인 대회의 마지막 무대로 가족 모두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게 되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은 마이클 다나의 Let's Go, 가자였습니다. 영화 리틀 미스 선샤인 중에서 들려드렸고요. 코미디 영화 리틀 미스 선샤인은 2005년 6월부터 미국 애리조나주와 캘리포니아주 남부 일대에서 30여일간 촬영이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의 감독인 조너선 데이턴과 밸러리 페리스는 부부입니다. 각본은 마이클 아렌츠, 음악은 마이클 다나가 맡았는데요. 리틀 미스 선샤인은 2006년 1월 20일 미국 서부 유타주에서 열린 독립영화와 다큐멘터리 영화를 위한 국제영화제인 썬댄스 영화제에서 초연됐죠. 폭스 서치라이트 픽처스가 판권을 구입했는데 그 계약 규모가 썬댄스 영화제 작품으로는 역대급 기록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독립영화의 부흥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찬사를 받았는데요. 이 영화는 또 특별히 눈물을 자아내거나 남녀간의 사랑을 다루지 않아서 주목을 받았죠. 음악 듣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토니 티스데일의 캣워킹, 패션쇼에서의 무대를 뜻하는 말이죠. 영화 리틀 미스 선샤인 대회 중에서 어린이들이 무대에 걸어나올 때 흐르던 음악입니다. 이어서 마이클 다나의 Do you think there's a heaven?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리틀 미스 선샤인은 진솔하고 자연스럽게 연기하는 능력을 갖춘 배우들 덕분에 솔직한 웃음이 가득한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개성과 그들의 연기 조합을 보는 게 가장 큰 재미라고 하죠. 일단 이들의 여행을 가능하게 한 이 집안의 가장 어리지만 가장 사랑스러운 올리브는 M.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영화 사인으로 얼굴을 알린 소녀 에비게일 브레슬린입니다. 에비게일은 이후 판타지 가족 영화 님스 아일랜드에서 맥가이버 소녀 역을, 또 좀비랜드에서는 엠마 스톤의 당돌한 동생 리틀 룩 역을 맡아서 연기했습니다. 그 밖에 제이니 존스에서는 극 중에서 직접 노래를 부르며 음악에도 재능을 보였고요. 2013년에는 공포 영화 더 콜에서 납치된 소녀 역을 맡아 긴장감 넘치는 연기로 호평받았습니다. 사브리나,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의 그렉 키니어가 올리브의 아빠 역할을 맡았죠. 아내로는 뮤리엘의 웨딩에 토니 콜렉트가 맡아서 부부로 호흡을 맞췄고요. 올리브 삼촌 역할에는 맡은 배역마다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스티브 캐럴, 지금은 감독으로도 데뷔한 오빠 드웨인 역할의 폴 데이누까지 이들의 조합은 환상적이었다는 평입니다. 리틀 미스 선샤인을 연출한 조나선 데이턴과 발레리 페리스 부부에게 이 영화가 첫 영화라고 하는데요. 이들 부부는 광고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활동했었습니다. 스매싱 펌킨스, 오아시스, REM, 레드 핫칠리 페퍼스 뮤직비디오를 연출했고요. 이후 영화로는 리틀 미스 선샤인 이후에 루비 스팍스, 빌리진 킹 세기의 대결을 연출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리틀 미스 선샤인 중에서 스프얀 스티븐스의 노 맨스 랜드, 중간지대 들려드립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리틀 미스 선샤인에서 올리브는 어린이 미인 대회인 리틀 미스 선샤인에 출전해서 끼와 재능을 마음껏 보여주죠. 이처럼 미국에는 어떤 미인 대회들이 있을까요? 미스 USA, 미스 아메리카, 미스 유니버스 등이 있는데요. 먼저 미스 USA는 미스 유니버스에 참가할 미국 대표 참가자를 뽑는 미인 대회입니다. 원래는 1921년 창립돼 미스 아메리카 대회라는 이름으로 20세기 초부터 지역별로 이루어지던 미인 대회인데요. 수영복 회사나 미용 상품 회사에서 판촉 차원에서 해오던 대회를 1952년 한 수영복 업체가 미스 유니버스 조직위원회로 전국 단위 조직으로 크게 개편해 열게 됐습니다. 하지만 성 상품화에 대한 반발로 품격을 중시하고 지적, 교양적 소양을 강조한 대회가 따로 개최되면서 미스 USA 이름으로 새로 열리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미스 아메리카와 미스 USA 대회로 분리됐습니다. 미스 아메리카 대회는 더 이상 수영복 심사는 하지 않고 대신 장기 자랑을 하고요. 드레스 인터뷰 심사를 진행합니다. 미스 유니버스 조직회 대회는 세계적인 연간 국제적인 미인 선발 대회인데요. 1952년 캘리포니아의 의류회사 퍼시픽 밀스의 후원하에 제1회 대회가 개최된 것을 시작으로 미스 유니버스는 미스 월드, 미스 인터내셔널, 미스 얼스와 함께 4대 세계 미인 대회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성 상품화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점차 미인 대회 인기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은 한때 미스 USA, 미스 유니버스 등 미인 대회 주최권을 소유했는데요. 대선에 출마하면서 2015년에 주최권을 팔았습니다. 이어서 음악 듣고 옵니다. 마이클 다나의 The Winner Is. 승자는요. 영화 리틀 미스 선샤인이 시작할 때 올리브가 미인 대회를 보면서 흐르던 음악이죠.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리틀 미스 선샤인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800만 달러 정도의 제작비로 만들어진 저예산 영화로 배우들의 호연과 훌륭한 각본으로 1억 달러가 넘는 흥행 수익을 거뒀습니다. 2007년 아카데미상 4개 부문에서 후보에 올라 마이클 아렌트가 각본상을, 할아버지 역할의 앨런 아킨이 나무 조연상을 수상했죠. 또 2007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독립영화제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즈에서 최우수 장편 영화상과 감독상, 또 앨런 아킨이 나무 조연상, 각본상 등을 차지했습니다. 또 미국 배우 조합이 수여하는 2007년 SAG상 최고 영화상을 수상한 바 있고요. LA 비평가협회, 세자르 영화제, 스톡홀름 영화제, 산세바스티안 국제영화제 등에서도 수상의 기쁨을 안겼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리틀 미스 선샤인에서 사랑스러운 올리브가 장기 자랑을 할 때 할아버지와 맹연습을 하던 곡이죠. 릭 제임스의 스펄 프릭. 그녀는 아주 매력적이에요.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리틀 미스 선샤인을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올리브는 이제 누구의 도움 없이도 달리는 버스에 올라탈 수 있다. 올리브 역의 꼬마아이를 누가 캐스팅했는지 정말 기가 막히다. 가장 고통받았던 지난 날들이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다. 산다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매우 평범한 진리를 전해주고 있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리틀 미스 선샤인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재미있고 유쾌한 영화 리틀 미스 선샤인은 탄탄한 대본에서 탄생했다라고 평했고요. 엠파이어 평론가는 섬세하면서도 재미있고 놀라운 이 영화는 전체 출연진의 호연으로 가족들의 로드무비를 환호와 따뜻함 속에서 한층 도약하게 만들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드버치카의 You Love Me, 당신은 날 사랑해요. 영화 리틀 미스 선샤인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영화 리틀 미스 선샤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올리브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퍼하는 엄마를 안아드리고 생명이어서 조종사 시험을 볼 수 없는 절망한 드웨인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죠. 리틀 미스 선샤인 마지막 장면에서 올리브는 미인대회 장기자랑에서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이상하고 외설적인 춤을 추다가 관객의 야유를 받는데요. 이때 후보 가족들은 그전까지 서로 싸우고 우르렁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야유를 뚫고 전부 무대에 뛰어들어 이상한 춤을 따라하며 올리브를 응원하기 시작하죠. 가족애를 느끼게 하는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럼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생명으로 조종사가 될 수 없다는 현실에 절망한 드웨인은 외삼촌에게 가끔 18살까지 잠만 자고 싶을 때가 있다고 하는데요. 외삼촌은 이렇게 말합니다. 프루스트는 완벽한 패배자고 진짜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고 짝사랑만 하는 동성애자였어. 하지만 프루스트는 말년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힘겨웠던 시절이 가장 삶에서 좋았던 시기라고 회고했지. 그게 프루스트를 만들었어. 행복했던 시절에는 아무것도 배운 게 없었다고 했지. 드웨인은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는데요. 바로 프리드리 니체 때문입니다. 누구와 친하게 지내냐고 묻자 그는 종이에 이렇게 적습니다. 난 모든 사람이 싫어요. 가족은 어떠냐고 묻자 모두들의 다시 한번 죽죽 밑줄을 긋죠.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리틀 미스 선샤인 중에서 스페안 스티븐스의 시카고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망가져버린 가족이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화해하는 과정이 표현된 영화 리틀 미스 선샤인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리틀 미스 선샤인 중에서 드버치카의 Till the End of Time, 시간이 다하도록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이었습니다. 말 중에는 그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특히 요즘 나타나는 현상과 상황 속에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를 우리는 신조어라고 불러요. 신조어 중에 혼밥, 혼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혼자 먹는 밥, 혼자 먹는 술이라는 뜻이에요.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실 때면 늘 여러 사람들과 함께 했던 문화도 이제는 혼자가 편한 시대로 바뀌고 있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혼밥, 혼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렇게 혼밥이나 혼술을 할 때 배경음악으로 잘 어울릴 법한 재즈곡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은 점점 메말라가고 삭막해져 버리는 현실을 이 푸른 달에 비유한 곡. 푸른 달, 나 혼자 서 있는 걸, 내 마음에 꿈이 없고 사랑이 없는 걸 봤니? 라는 가사의 블루문, 빌리 할러데이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4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바버샵 그룹, 그룹이라고도 부르고 또 아카펠라 그룹이라고도 부르는 더 코데츠의 음악과 함께 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바버샵 쿼텟의 영향을 받은 4인조 남성 그룹이에요. 밀스 브라더스와 함께 하겠습니다. 1890년대 후반 이 미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했던 이발소 사중창을 이 바버샵 쿼텟이라고 부른다는 얘기 나눴었는데요. 혹시 이 용어가 아직까지도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밀스 브라더스 음악 중에 바버샵 쿼텟의 색깔이 아주 잘 묻어나 있는 곡 하나 잠깐 들려드리면서 다음 얘기 이어갈게요. 당신이 16살이었을 때라는 제목의 When You Were Sweet 16.
I love you as I never loved before. Since first I met you on the village green. Come to me ere my dream of love is o'er. I love you as I love you when you were sweet, when you were sweet 16. As I never loved before, since first I met you on the village green. Come to me ere my dream of love is o'er.
이렇게 각자의 파트 화음이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음악을 이발소 사중창, 바버샵 쿼텟이라고 부른다는 얘기 몇 주 전에 나눴었는데요. 이 바로 이 이발소 사중창을 제대로 이어받은 그룹이 바로 방금 들으신 노래의 주인공 밀스 브라더스입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4명으로 구성된 밀스 브라더스는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4명이 모두 한 형제예요. 1910년 존 주니어가 태어난 것을 시작으로 1912년에는 동생 허버트, 그리고 1913년에는 해리, 1915년 도널드까지 1년에서 2년 차이로 태어났던 밀스 형제들은 타고난 음악적 재능으로 어렸을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주로 교회의 합창 단원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학교가 끝나면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가서 자기들끼리의 공연을 펼치곤 했는데요. 바로 이 밀스 형제의 아버지가 이발사였기 때문에 이 앞서 얘기했던 이발소 사중창을 직접 체험하며 자란 그런 형제들이었던 거죠. 이들이 바버샵 쿼텟 하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가수가 된 데는 이런 배경의 영향이 아주 컸는데요. 이 형제들 중에서 가장 맏형이었던 이 존 주니어가 18살이 되던 1928년 라디오 방송국에 밴드로 고용되면서 그들의 음악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이후 1931년 드디어 첫 녹음을 해요. 그런데 이 첫 녹음과 동시에 100만 장이 넘는 앨범 판매 기록을 세우게 되는 곡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호랑이를 잡아라 라는 다소 이색적이고 재밌는 가사가 이 밀스 브라더스의 화음을 통해 더 밝고 경쾌한 느낌이 아주 잘 표현된 타이거 랙. 한번 들어보고 얘기 이어갈까요?
Where's that tiger? Where's that tiger? Here's that tiger. Where's that tiger? Here's Here's that tiger. Where's that tiger? Here's that tiger.
그 호랑이를 잡아. 그 호랑이가 어디 있어? 어? 여기 그 호랑이가 있어. 그 호랑이를 잡아. 이런 재밌는 가사의 타이거 레그 들으셨는데요. 이 곡은 1917년에 작곡돼서 오리지널 딕시랜드 밴드가 1918년 녹음한 이후 미국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했던 그런 곡입니다. 이후 1929년에는 듀크 엘링턴 그리고 1930년에는 루이 암스트롱이 이 곡을 녹음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1931년 밀스 브라더스가 드디어 이 곡을 발표하게 됩니다. 유독 미국 사람들은 그 어떤 가수의 버전보다도 이 밀스 브라더스의 이 버전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첫 녹음 앨범부터 전국적인 인기를 차지하게 됐던 밀스 브라더스는 이후로도 뭐 이별의 블루스라는 제목의 굿바이 블루스나 그 누구의 연인도 아니에요 라는 제목의 Nobody's Sweetheart 등등 발표한 수많은 곡들이 대중의 사랑을 받게 되죠. 이렇게 초창기에 발표된 밀스 브라더스의 음악들은 바버샵 쿼텟의 영향으로 이 반주에 사용되는 특별한 악기가 없이 주로 기타 하나로 대부분 음반을 제작하게 되는데요. 화려한 밴드의 반주가 없어도 그들의 목소리가 만들어내는 화음만으로도 다양한 음악적 연출이 가능했던 밀스 브라더스의 노래에 그 시절 미국 사람들은 큰 환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 타이거 레그만큼이나 밝고 경쾌한 노래, 당신은 지금 그 누구의 연인도 아니에요. 아무도 당신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라는 가사의 Nobody's Sweetheart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다 들려드리지 못한 밀스 브라더스의 음악으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You're nobody's sweetheart now. They don't baby you somehow. Fancy hoes, silk and gowns. You'd be out of place in your own hometown. As you walk down the avenue, the marshal won't believe it you. Painted lips, mascara, wearing a big bird of paradise. It don't seem wise somehow. Boom, boom, boom. You're nobody's sweetheart. Silk and gown, you'd be out of place in your own hometown. As you walk down the avenue, new, the marshal won't believe it. You, painted lips, mascara, wearing a big bird of paradise. It don't seem wise somehow. How, you're nobody's sweetheart.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1950년대 미국의 여름은 많은 부모들에게 공포와 불안의 계절이었습니다. 수많은 어린이들이 폴리오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하거나 불구가 되는 질병, 소아마비가 만연하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은 조나스 소크라는 의학자가 문제의 질병을 없애는 백신을 개발함으로써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소크 박사는 하룻밤 사이에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백신의 개발은 여러 해에 걸친 힘겨운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조나스 소크는 1914년 10월 28일 뉴욕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러시아에서 이주해온 유태인 가정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자녀들은 반드시 성공한 인생을 살도록 해줘야 한다는 결심이 강한 부모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도록 자극하고 격려했습니다. 조나스는 어머니의 근로정신을 타고난 데다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삶의 방식도 어머니한테서 배웠습니다. 그러한 배움은 조나스가 나중에 과학계의 난관을 헤쳐나가는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조나스는 13살 때 영재들이 다니는 타운샌드 해리스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재능은 있지만 가난한 이민가정 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사립학교였습니다. 이 학교는 발사대라는 별명이 붙은 곳이었습니다. 성공의 미래를 향해 발사되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조나스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적극적이고 집중적이고 진지한 소년이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책이라면 무엇이든 다 읽어야 했습니다. 이어 소크 집안의 첫 대학생이 된 조나스는 뉴욕시티 칼리지에 들어가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곧 의학으로 방향을 바꾸어 뉴욕대 의과대학으로 옮겨갔습니다. 조나스는 차츰 환자 치료보다는 의학 연구에 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1939년 뉴욕에 있는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에서 의사보다는 과학자로 인턴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조나스 소크는 미시간 대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독감 바이러스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젊은 조나스는 병에 대한 면역성을 강화시켜주면서도 바이러스의 감염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만들어내고 싶었습니다. 소크는 바로 여기서 성공을 했고 그것이 앞으로 소아마비 백신을 연구하는 기반이 된 것입니다.
소아마비를 가져오는 폴리오 바이러스 감염은 1955년 소크 박사의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공공보건의 적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2차 대전 후 미국에서 갈수록 발생이 늘어났습니다. 1952년에는 감염자 중 2만 1천여 명이 불구가 되고 3,1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희생자는 대부분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자들은 서둘러 폴리오 감염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방법을 찾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1947년 조나스 소크 박사는 피츠버그 의과대학에서 와달라는 제의를 받고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소크 박사는 전국 어린이 장애 기금의 자금 지원으로 여러 종류의 폴리오 바이러스를 규명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소크 박사는 이 프로젝트가 앞으로 소아마비 백신 개발로 확대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연구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백신 개발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미국 의학 연구사상 가장 정교한 현장 실험으로 평가되는 소크 박사의 백신 연구에는 2만여 명의 의사들과 공공보건 관계자, 6만 4천여 명의 학교 관계자, 22만 명이 넘는 지원자들이 동원됐습니다. 드디어 결실이 나타났습니다. 소크 박사가 개발한 소아마비 백신은 안전하고 확실하게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 있다는 사실이 실제 테스트에서 증명된 것입니다. 1955년 4월 12일 최초의 효과적인 백신 개발 소식이 세상에 공식 발표됐습니다. 조크 박사는 기적을 이루어낸 인물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발표가 나오는 날 사람들은 마치 축제일인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백신은 그 해부터 미국에서 실제 사용에 들어갔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즉각 백신 접종 물결이 일었습니다. 캐나다, 스웨덴, 서독, 스위스 등이 앞장을 섰습니다. 소크 박사는 공공보건은 윤리적 사명으로 인식돼야 한다면서 백신 접종 의무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소크 박사는 과학자로서 자신의 생애가 너무 많은 세인의 관심으로 영향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았고 독립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연구활동, 그리고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유명해지고 난 후에는 그건 불가능한 희망사항이 되어버렸습니다.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은 얼마 후 당대 유명한 방송인 에드 머로우는 젊은이 최대의 비극이 그대에게 떨어졌소. 당신은 이제 평범한 삶을 상실한 거요. 라고 말했습니다. 소크 박사는 또 머로우로부터 누가 특허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특허란 없습니다. 태양에 대한 특허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자신은 백신으로 돈을 벌 생각이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다만 그 백신이 가능한 한 널리 보급되는 것을 보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허를 받는다면 백신의 가치는 당시 약 70억 달러로 추산됐습니다.
1955년 4월 23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소크 박사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그의 공적을 치하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젊은 의학자를 인류의 은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의 노력은 겸손하고 헌신적인 연구의 최고 모범이라고 치하했습니다. 폴리오 백신은 세계보건기구의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인 필수 의약품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조나스 소크 박사의 백신은 환자를 감염시키는 위험성을 갖지 않는 죽은 바이러스를 주입해 면역이 생기도록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소크 박사의 백신은 주사로 투입하는 것이었으나 얼마 후에는 살아있는 바이러스에서 나오는 백신이 개발돼 경구용, 즉 입으로 복용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또한 죽인 바이러스에서 나오는 소크 박사의 백신은 극히 일부의 경우였지만 완전 면역이 되지 않는다는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공공보건당국은 주사 백신보다 경구용 백신을 보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바이러스로 준비된 백신을 경구용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환자들이 면역이 아니라 오히려 소아마비에 걸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 보고된 몇 가지 새로운 소아마비 케이스는 아마도 백신이 소화기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를 일으켜 독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전히 소크 박사의 방식을 사용한 나라에서는 소아마비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이에 많은 국가는 소아마비 백신을 경구용에서 다시 주사용 제제로 바꾸어 접종했습니다.
소크 박사는 1960년 캘리포니아주 라졸라에 조나스 소크 생물학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의학과 과학 연구를 위한 혁신적인 센터였습니다. 소크 박사는 연구를 계속하고 여러 저서를 냈습니다. 일부 저서는 역시 의학 연구를 하는 두 아들과 함께 내기도 했습니다. 소크 박사는 말년에 들어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 백신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소크 박사는 80세 때인 1995년 6월 23일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택에서 심장질환으로 타계했습니다. 그는 의대 졸업 후 사회복지 전공자인 다나 린제이와 결혼해 세 자녀를 두었고 이혼 후에는 프랑스 화가 프랑소와 질로와 재혼했습니다. 질로는 한때 파블로 피카소와 사귀던 여성이었습니다. 소아마비 백신이라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그는 동료 과학자들로부터 배척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언론을 타는 것만 좋아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백신 개발로 의학사에 길이 이름을 남긴 존경받는 영웅이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조나스 소크 박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